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따른 브라질 민주주의 제도의 강력함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미국과 브라질의 굳건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의 싸움, 식량 안보, 민주주의의 증진, 그리고 지역 내 이민 관리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전화통화는 전날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 당선인이 1.8%포인트 차이로 경쟁 후보였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2003년에서 2011년 대통령 연임 이후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된 룰라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로 예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야간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미콜라이우에 미사일 4발을 발사해 주거용 건물 한 동이 절반가량 파괴되고 주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러시아가 50발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페이스북을 통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 기반시설 최소 6곳을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로 인해 전력, 난방과 수도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이우의 80%의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레흐 시네구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 주민 약 5만 명을 포함해 14만 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주에 걸쳐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등을 공격해왔습니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F-22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NHK 방송은 10월 29일 미군이 가데나 주일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50대의 F-15 전투기를 향후 2년에 걸쳐 퇴역시킬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 교체의 첫 단계로 몇 주 안에 10여 대의 F-15 전투기를 미국으로 보내는 한편 같은 수의 F-22 전투기를 가데나 기지에 파견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키나와 기지의 억지력이 감소하지 않게 할 것이며 가데나 기지의 전투기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15의 후속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다른 기종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총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함으로써 미군과의 방위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타이완이 자국산 잠수함 건조 등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정거 타이완 해군사령부 참모장은 어제 타이완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에서 자국산 잠수함을 2024년 5월 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2017년 자체 잠수함 설계에 들어간 뒤 2024년 첫 생산을 시작으로 총 8대의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참모장은 이날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의 중요한 무기이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방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해군 함정을 스스로 건조하겠다는 국함 국조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밖에 타이완 국책방산연구소인 중산과학연구원은 이날 입법원에서 중국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해 전술무인기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산과학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젠샹 자폭무인기가 타이완 공군 방공미사일 부대에 실전 배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헬로윈 파티에서 31일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내 가장 치명적이었던 총격 사건은 지난 5월 텍사스주 우발대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과 2명의 성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에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하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시사한 북한 정권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한 명이 올해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함경 동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은 5mm 미만이게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8도, 낮 최고 3도에서 1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 금요일은 북한 전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사망자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15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자는 29명, 경상자는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1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미국인 2명을 포함해 이란과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할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시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중 중간중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던 오 시장은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서울에서 발생한 이번 대규모 압사 참사에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31일 정례 브리핑에 앞서 한국 서울에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Next, we were deeply saddened by the tragic deaths due to a crowd surge in Seoul on Saturday. We can confirm that two U.S. citizens were killed.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군중의 급증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도 두 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세 명이 다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며 친구로서 사건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9일 한국 서울의 이태원에서는 할로윈을 앞두고 모인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5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질 바이든 여사와 자신은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한국인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중요하며 우리 국민 사이의 유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 비극에 대해 슬퍼하고 있을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서울에서 비보가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보내고 모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슬퍼하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북한 담당 조정관으로 한반도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 자동차 지원금 박탈 문제로 한국 측과 활발히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태원의 비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보내며 부상당한 모든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 미국 대사관이 조기를 개항했다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트위터 글을 재게시하며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도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비 공화당 간사인 제인스 리스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듣게 돼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의 나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 끔찍한 비극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의원들도 일제히 애도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우리의 한국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를 위해 기도한다며 제 마음은 희생자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듣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댄설 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내와 저는 서울에서 거의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그중 많은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이고 한국인들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라며 알래스카에서처럼 많은 경우에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한국인들과 희생자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한 연합훈련인 비질런 스톰을 빌미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지 말라며 추가 도발을 시사한 평양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1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과 영토 완정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쟁 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담화는 또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연례적 방어적 훈련의 간판 밑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대응 조치를 유발시키고 북한의 정세 격화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한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1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가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강화된 다음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문제 삼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미한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의 기존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자신의 대응 의지, 또 향후 어떤 대미 맞대응 능력 이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핵실험의 준비 단계 또는 전 단계로 ICBM 또 SLBM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미한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군총참모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 비교적 절제된 어휘로 미한을 압박한 데 주목한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세밀한 선전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강화된 다음 조치는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위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등 큰 틀에서는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기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2017년 한반도 위기 때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7차 핵실험을 조기에 감행할 수도 있는 의외의 시점을 선택하는 데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17년이 전례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도 비질런트 에이스 끝나고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 명분은 뭐 얼마든지 북한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질런트 스톰탄의 명분을 분명히 쓸 수 있는 거고요.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두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올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연말 총화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일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10월 중에 이루어진 한국 호흡훈련 때 북한이 방사포라든가 대응사격을 하면서 강화된 조치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 자체가 더 강화된 조치를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핵실험의 전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한은 긴장만 올라갈 거고 북한이 양보를 하거나 비핵화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걸 이제 지금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홍민 실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이 북한의 도발 수위와 감행 시점을 택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선포한 애도 기간과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이 겹친다며 북한이 미한 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북방한계선 침범처럼 한국 국민을 자극하거나 핵실험처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도발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1일 주한 미 7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 제2사의 전투기 공격 비행대대가 운용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군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들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으로 한국 땅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엔 미군 측에서 F-35B 전투기를 비롯해 EA-18 전자전기, U-2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 급유기 등 100여 대, 그리고 한국 측에선 F-35A와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 급유기 등 14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대거 투입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가 240여 대나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공군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훈련은 실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으로 평가가 됩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지상기지에서만 전개할 수 있는 F-35A와 달리 지상은 물론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That is not our policy. I do not foresee that ever becoming.
프라이스 대변인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지난주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군축 협상만 원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앞서 지난 28일에도 분명히 밝혔고 지금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d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this on Friday. I was clear at the time, want to be clear now that there has been no change to US.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우리의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였다며 앞으로도 그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거듭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정부 기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DPRK and are committed to pursuing a diplomatic appro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을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물론 북한이 진지한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입장은 다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건 4년 만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공동제안국에 2019년부터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동제안국에 복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백악관의 인신매매 관련 조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자격과 근거 없이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비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북한 외무성이 최근 백악관의 인신매매 관련 조치에 반발하며 비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고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강제 노동에 패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북한은 여전히 인신매매 3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개된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을 통해 인신매매 등 인권 상황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의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 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보고서 서술에는 우리의 성과와 단점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에는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서술이 담겨 있다며 북한과 미국의 등급은 다른 모든 국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보고 기간 동안의 노력과 비교해 이 기간 동안 최소 기준을 충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에 관해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안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주요 외교 및 진단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부 주도 인신매매 방지 노력의 자원이며 이런 핵심적인 인권과 법 집행, 국가 안보에 관한 글로벌 리더십에 관한 미국 정부의 결의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신매매 퇴치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배포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처벌에 노동교화소 내 강제 노동형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일본, 몽골이 도쿄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냠도르지 앙흥바야르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무부가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일본, 몽골과 미국이 2022년 전례 없는 숫자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계속된 개발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국은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참가국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몽골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이밖에 유엔 헌장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어느 지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일본, 몽골은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각자의 비전을 공유하고 번영하고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법치주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 환경보호,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핵무기 사용의 위험과 악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가 핵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북민 한 명이 올해 처음으로 난민주의를 받아 지난 31일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됐다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유튜브 시청이 탈북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A씨가 31일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 서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과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VOA에 A씨가 긴 여정 끝에 이날 오후 미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미국에 파견됐다가 탈북한 뒤 시국으로 이동해 현지 미국 대사관에 미국행 망명을 신청했었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에 따르면 탈북 난민은 지난해 11월 여성 일가족 3명과 남성 1명 등 4명이 입국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 A씨가 들어오면서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25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는 앞서 북한을 탈출한 뒤 VOA와 여러 차례 인터넷 메신저로 통화하면서 탈북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자신이 해외에서 체험한 것과 북한에서의 체험이 너무 달라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씨는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왜 북한 주민들은 세상과 소통도 못한 채 자기 의지 없이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계속 자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 BOA 뉴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세뇌 교육의 허상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일주일간 유튜브 하나만이라도 틀어놓으면 북한이 아마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북한 주민들만 알 권리가 없고 독재 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북한 주민들도 변화를 더 추구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A씨는 아직 나이가 젊은 만큼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의 탈북을 지원한 미국 단체 무궁화 구조대의 허강일 대표는 BOA에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데 본인이 잘 이겨내고 미국에 도착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까지 오는데 진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도 힘든데 또 탈북하고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당사자로서도 많이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우지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탈북도 본인의 우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허 대표는 A씨가 재능이 아주 많다면서 미국에서 꼭 성공해 북한의 변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북한에서도 국보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술이 아주 높거든요. 예.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때문에 이제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얻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늦어도 5년 안에는 뭐 부자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때까지 북한 정권에서 발휘를 못했던 자기 재능을 이제 자유세상이 또 얼마나 또 미국이 시장이 큽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 자기 뜻을 이루기 바라고 또 이 친구가 더 잘 돼서 자기의 처지를 잊지 말고 또 북한에 많이 힘든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동포들이. 고향 친구들을 위해서 또 많이 돈을 벌면 또 북한 인권 사업에도 좀 후원도 많이 하시고 좀 헌신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내부와 영내 여러 나라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관심이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탈북민과 그의 가족들을 재정착시키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등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랜섬웨어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이버 범죄의 주요 배후로 지목돼 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31일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전 세계 35개 나라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민간 기업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랜섬웨어 행위자 대응과 해킹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범죄 수익 돈세탁에 악용되는 암호화폐 분야 대응 등 국제사회 공동 협력과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는 30일 전화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이틀간 회의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와 보다 효과적인 랜섬웨어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랜섬웨어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로 각 계약 당사자나 이니셔티브 참여국, 우리 비즈니스와 중요한 기반시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랜섬웨어 범죄에 대항하고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이버 규범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또 이번 회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13개 민간 기업들도 참여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과 민관 합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그동안 랜섬웨어와 불법적인 암호화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노력을 각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예로 들며 우리는 북한 관련 자금의 돈 세탁에 책임 있는 가장 큰 암호화폐 믹서 기업 중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회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랜섬웨어 해킹 행위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국들의 논의를 거쳐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행위자를 숨겨주는 국가에 대한 합의와 그렇게 하는 국가들을 압박할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그중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으로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랜섬웨어 해킹 분야의 악성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지난 7월 공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발빠른 대처로 암호화폐 등 약 50만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도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시사와 연방수사국 FBI 등이 부처 간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당시 북한이 악용한 마우이 랜섬웨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가지원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와 공중보건 분야의 조직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영국, 아시아 등 전 세계 150개 국가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5회에 걸쳐 미국 중간선거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 정권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첫 공식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가 11월 8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 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또한 36개 주에서는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31일 미국의 주요 선거 예측 사이트들은 대체로 하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고 상원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에서는 경제 등 국내 이슈가 표심을 가르고 있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의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북한 문제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등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1일 VOA에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큰 차이 없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lection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확고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내 정치적 요소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코로나와 정권의 결정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른 여러 사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정쟁을 벌이게 된다면 북한 문제에 집중할 기회와 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러시아와 중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이번 선거가 이런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우선순위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Is more focused on Russia and China, and North Korea has taken the back burner.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핵실험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북한 문제를 비롯해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를 곤란하게 할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런 의회 기류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접근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은 제재와 억제, 민주당은 관여를 원한다는 식의 해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ose stereotypes really work.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북 관여에 집중했으며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로 인해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고립에 직면했다며 따라서 기존 문법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 인식을 전망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관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ry to engage North Korea. They're not interested. I think that after a nuclear test, they will have to go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another resolution.
빅터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결국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개별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코로나 고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협상 재개를 결정할지 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협상에 나설지 등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빅터 차 석좌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re first of all going to push for more serious engagement at a high level.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진지한 대북 정책이 없다고 비판한다고 플레이츠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고 고위급 차원의 대북 관여도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관여하며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북한과의 긴장을 상당히 낮췄다며 지금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은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장관이나 중앙정보국장 등 고위급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한국전쟁에 잊힌 영웅으로 알려진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대위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쟁 당시 소련군의 미구 전투기 넉 대를 격추한 공로를 세웠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한국전 참전용사 로이스 윌리엄스 미 해군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2023회기 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과 존 튠 상원의원도 수정안 제출에 참여했습니다. 명예훈장은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윌리엄스 대위의 경우에 한해 이런 시한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건입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 최고의 무공훈장입니다. 27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윌리엄스 대위는 1952년 11월 당시 소련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전투기를 몰고 35분 동안 홀로 미그 15 전투기 4대를 격추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정보 당국은 소련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한 확전을 우려해 윌리엄스 대위의 임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윌리엄스 대위의 정과는 2002년까지 약 50년 동안 기밀로 분류돼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명예훈장 수여 시한도 오래전 만료됐습니다. 미 의회에선 현재 90세가 넘은 윌리엄스 대위를 2층 영웅이라고 평가하며 명예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의 데를라이사 공화당 하원 의원은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아이사 의원은 6명의 의원과 함께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하원은 이 수정안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적 정황이 4건도 포착됐는데 같은 시기 북한 남포에선 한동안 중단됐던 석탄 선적 추정 움직임이 확인돼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여러 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2, 3km 떨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선박 두세 척이 무리를 이뤘는데 비슷한 형태의 접선이 같은 사진에서 4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초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에선 길이가 각각 95m와 55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접해 있고 이곳에서 남서쪽 약 500m 지점에는 100m와 40m 선박이 선체를 맞댔습니다. 남서쪽으로 약 1km 더 이동하면 90m와 40m 선박이 또 다른 40m 길이의 선박을 가운데에 두고 밀착했고 동쪽 1km 지점에선 80m와 95m 선박이 양옆을 바짝 붙였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이들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2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4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6건으로 늘어납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선박 간 환적은 BOA가 파악한 26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옮기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초도 인근 해상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환적 정황 4건이 발견된 직후 남포와 송림항 등 북한의 대표 석탄 취급 항구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28일과 29일, 30일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 3척이 접안해 있습니다. 28일엔 선박 3척이 모두 석탄 선적이 가능한 부두에 배를 댔는데 29일엔 이 중 한 척이 떠난 듯 두 척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남은 두 척 중 동쪽 부두에 있던 선박이 서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항구는 북한이 주로 석탄만을 취급해온 곳이지만 지난 8월과 9월 하얀색 포대 추정 물체가 이 일대를 뒤덮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하얀 포대로 옮겨지는 물품이 주로 밀가루와 쌀 등 곡물인 만큼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석탄 항구를 이용해 외부에서 다량으로 식량 포대를 유입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었습니다. 특히 석탄 더미와 가루로 인해 늘 검은색으로 표시되던 이곳은 한동안 석탄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회색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착된 선박 3척 중 1척 주변에서만 하얀 물체가 일부 확인됐고 나머지 2척은 석탄을 옮기는 듯 주변이 검은색으로 찍혔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30일 적재함 2개를 열고 있는 약 9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위성사진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적재함 안쪽이 유독 검게 보여 석탄 적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투데이 일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E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려 커다란 문제가 됐습니다. 몇몇 지방에서는 과거보다 500%나 많은 비가 내려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국민들은 홍수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6월 중순 이후 파키스탄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의 사람들이 재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의 1,400여 명이 사망하고 1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시와 마을 전체가 산사태로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는 150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됐으며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식량 공급원인 약 75만 3천 마리의 가축이 유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로 도로와 80만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발루치스탄, 카이버, 펀잡, 신드 지방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드 지방에서는 홍수로 인더스강이 범람해 들판이 물에 잠기고 가축이 죽으며 100km 크기의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홍수는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같은 재앙은 기근과 콜레라, 말라리아, 뎅기열, 설사병과 같은 질병이 사람들을 감염시켜 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약 3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수천 명의 임산부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는 USAID를 통해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5,3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은 식량과 영양, 현금, 물, 위생, 그리고 대피소 지원 등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USAID는 또 파키스탄을 돕는 한편 현지에 재난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손실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파키스탄을 지지하며 함께 서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그들의 마음과 지갑을 열고 파키스탄이 재난에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울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